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의 석방에 기여한 각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석방된 이들은 수년간 고초와 불확실성 그리고 고통을 겪었던 사랑하는 이들과 곧 재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 오만, 스위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포함해 이 같은 결과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준 국내외 파트너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하이산 빈 타리크 알사이드 오만 술탄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들은 원칙에 기반하는 미국 외교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이들에게는 2016년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구금됐던 시아마크 나마지 씨 등 3명과 익명을 요구한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미국인들과 가족 2명은 이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한 양국 간 합의 내용이 이행됨에 따라 이날 이란을 떠나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이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면서 인질로 잡히거나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귀국시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최근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의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8일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모로코의 깊은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재난 대응 지원 방안을 두 정상이 검토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구호활동에 배정된 100만 달러 등 모로코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한 미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양국 정상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홍수 참사가 일어난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 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현지 주민들의 복구 및 재건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국내 및 국제기구들에 1,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물, 식량, 주거지, 의료지원 등 중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과 비영리단체들의 공동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서 또다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55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텐 전투기 10대, 수호이 30 전투기 12대가 포함된 총 27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18일에도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103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국 병사들을 위문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격려하고 모든 군인들과 가족 그리고 친척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내일 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형식을 취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우리의 모든 말과 메시지가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들려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유엔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그 물음은 내게 할 것이 아니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연설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세 채의 산업용 창고가 화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공습으로 약 9,450제곱미터에 걸쳐 화재가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y deal would be a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Resolutions that, as I said,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 부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현재 삼각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낮 동안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20도, 최고 15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 무기 거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뉴욕 외신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는 대북제재 선언의 주체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러시아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ure,
커비 조정관은 내가 이전에 확인했을 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며 따라서 나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제재를 선언하지 않았고 안보리가 했다며 따라서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를 구성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앞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무인기를 선물받는 등 이번 방러 기간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데 대한 BOE의 추가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며 그 결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가 서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y deal would be a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Resolutions that, as I said earlier, the Russians signed.
드디어 그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협력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파트너와 이곳 유엔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올레그 코젠마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17일 귀국길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폭 무인기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급성장하는 관계를 꽤 오랫동안 주시해왔고 사실 정상급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monitoring this burgeon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또한 우리는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아무런 거래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러시아 크렘린궁의 논평을 봤다며 그것을 다 믿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지켜보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 부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러 간 모든 무기 이전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대, 자폭 드론 등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이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했던 결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에서 안보리와 대북결의 이행 감시를 담당하는 안보리위원회 등 여러 포럼에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 같은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협상에 대응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고 있다며 지난달 불법적인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 연계 단체를 추가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저없이 현재의 제재를 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안보리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회의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17일 올레그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탄복과 자폭용 카미카제 드론 5대, 수직 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용 드론 1대 등 무인기 여러 대를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드론 지원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간접적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드론 이전은 북한의 군대 작전 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결의 17185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안보리 제재로 해외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도 대거 동행하는 등 러시아 방문 과정 전반에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7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한정 중국 부주석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관여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고 이견이 있는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잠재적 협력 분야를 탐색했으며 다국 간 공동 과제에 대한 진전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 기타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핵심 양자와 세계 역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양측이 앞으로 몇 주 내 후속 고위급 관여를 포함한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현재 삼각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한일 3국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질문에 대북 제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8일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모든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엄중히 이행하고 암호화폐 절도를 추적하며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는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들을 추적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은 진전을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예정된 회담들에서 같은 내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call on China, as does South Korea, as will President Yoon, no doubt in his upcoming meetings, call on everyone.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유엔 결의에 따른 의무가 있다며 결의안 채택과 이행에 합의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가장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중러 삼각연대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북러가 고립돼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이 먼저 이뤄지고 군사장비와 군사자산이 북러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두 나라 상황에 고유한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 고립된 국가로 제재로 인해 전 세계 어디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China has its own interests, regardless of what might have been described as an unlimited friendship with Russia at one point.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러시아와 한때 제한 없는 우정으로 묘사됐던 것과는 상관없이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연대는 제도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가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all in all, this is a historic achievement. Something that I think a year ago none of us would have predicted.
골드버그 대사는 이는 삼국이 협력하게 함으로써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떠한 다른 나라에 대항하는 전선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적이고 자유를 지향하는 세 나라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미한일이 다양한 고위급 회담들을 정례화하면서 협력을 제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미한일 3국 관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점도 3국 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양측은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 억제를 위해 연합 방위태세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 4월 열린 제22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까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혀왔지만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감안해 이번 회의부터 달라진 문구를 명시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 전달 체계 다변화 및 핵체계 고도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양국 간 대응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과 첨단 비핵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 또는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 치러진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의 위기 관리 및 전면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국방당국은 또 공동 보도문을 통해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한 전략문서 지침에 기반한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국방장관이 공동 작성한 전략 문서로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1월 회담에서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의 전관련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또 양측은 이 문서가 새로 창설된 미한 핵협의 그룹을 통한 진전과 함께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에 진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분석 워킹그룹의 진전을 검토하고 동맹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 진전을 위해 미한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매개로 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 관련 회의에서는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세 가지 조건에 따른 추진 현황을 검토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올해 양국 간 전작권 전환 계획 역량 및 체계 평가와 연합 구성군 사령부의 상비 구성군 사령부로의 전환, 역내 안보 환경 평가 등 전작권 전환 추진에 있어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인증 및 기타 후속 과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특히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말까지 함께 운영하고 다개년 3국 군사훈련 계획 제도화를 위해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23차 미한 통합전략협의체가 미한 동맹의 강력한 결속을 재확인하고 동맹 공조를 강화하며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55차 미한 안보협의회의와 미한 국방장관회의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미한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 국방부의 카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행과 한국 국방부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북러 무기 거래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선이 성공했으면 미북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NBC 시사 프로그램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처음 한두 달 겨루기를 하고 나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만났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며 우리는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며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선거 직후 북한과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셜미디어 X에 공개된 온라인 대담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큰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과의 관계가 바이든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이전 정부는 정상급 외교에만 관여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By the time we took offic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had accelerated dramatically. The most important breakthrough we had seen from them, the first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극적으로 증강됐다며 트럼프 정부 시절 이루어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핵 역량 증강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정권에 걸친 대북 유산을 다루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한국 간 긴밀한 삼각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2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물론 우리는 김정은을 가둬야 한다며 그는 매우 비이성적인 인물이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그를 상자에 가두고 김정은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승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며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김정은과 푸틴의 협력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단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끄는 독재자들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증오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약한 대응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해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차기 정부 대북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예견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middle of a campaign season, there's not usually a lot of focus on foreign affairs among candidates.
싱킨 연구원은 경선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후보들 사이에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주로 후보들이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중국 관련 논의 외에는 외교 현안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더 나올지 모르겠다며 현 시점에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정책 방향을 추측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싱킨 연구원은 다만 미국 사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re's a strong unanimity of view in the United States and among the public that North Korea is a bad actor.
싱킨 연구원은 미국 사회 내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이 나쁜 행위자이며 북한의 행동이 위협적이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우려의 대상이라는데 강력한 만장일치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 have is a range of views expressed, and I think that what one can discern from that is more a set of feelings about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현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논쟁보다는 북한에 대한 일련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위협의 본질과 대응하는 선택지는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데 그들의 반응을 통해 성격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유추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선거철에 나온 공약이 꼭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들이 실제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체결됐던 9.19 군사 합의가 5주년을 맞았지만 전폐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로 체결 5주년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여러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장관이 된다면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군에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한국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위반 행위 재발 시 효력 정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에 입각해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지속 여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지켜나갈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은 합의서의 경우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도발을 전례 없는 빈도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합의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전술핵 실전 훈련을 벌이는 등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인 위협 자체가 MDL 근접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전술핵 공격 잠수함 뭐 진수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보면 9.19 군사 합의 취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우리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 우리 안보적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9.19 군사 합의를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한국 내에선 9.19 합의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정찰과 전투기 작전 영역을 대폭 축소시켜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가진 한국군에 불리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에게 9.19 합의가 한국에 대한 유용한 전략적 카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핵 위협을 고조시키면서도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대북 압박이 좀 더 수위가 높아지거나 이제 강경하게 갈 때는 9.19 군사합의를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이 이제 강변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북 심리전이라든가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거나 이러면 9.19 군사합의를 이제 전면에 이제 쳐들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9.19 군사합의엔 특히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는 등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 측에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이중적 행태를 계속 인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봤지만 무인기와 같은 영토 침범, 서해에서의 함정을 향한 공격 행위 또는 물리적 피해가 오는 그런 도발이나 그리고 핵실험과 같은 이런 적대 행위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합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파기를 먼저 거론하는 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고 있지만 9.19 합의 이후 꽃게잡이 철마다 반복돼온 해상 충돌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도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를 파기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 대응 수위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건은 북한이 명시적인 9.19 합의를 위반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세력 정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 5년 전 군사 합의를 포함한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체결했던 문재인 전임 정부 인사들은 19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정전체제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의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남북 군사 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고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평양 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9.19 군사합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엔 북러 군사협력까지 자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은 우리 군에만 족쇄이고 이제 유명무실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러시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북러 양국의 불법적 사이버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과 연결된 해킹 조직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반 거래소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담긴 온체인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 하모니에서 탈취한 금액 중 2,19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러시아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킹 조직이 올해뿐 아니라 지난 2021년부터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위해 해당 거래소를 포함한 다수의 러시아 암호화폐 환전 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은 양국의 사이버 지하 세계 간 파트너십이 크게 확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는 앞서 지난해 6월 블록체인 플랫폼 하모니 브릿지 해킹을 통해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올해 초 블록체인 사설 추적단 자크 XBT 등은 이 자금 중 2,700만 달러의 규모가 불상해 암호화폐 거래소 6곳으로 전송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이용한 러시아 거래소들은 이미 불법 거래 등으로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곳들이라며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조직 간 강력한 동맹 구축은 세계 암호화폐 관련 당국에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위해 러시아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텍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아토믹 월렛 해킹 사건을 추적하던 중 탈취범들이 국제 수사기관의 자금 동결에 대응하기 위해 탈취 자산을 러시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가란텍스는 음성적인 다크넷 시장의 수익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4월 이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제재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강화되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들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More the DPRK thinks that they're being shielded by Beijing and Moscow, the more emboldened they will be.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월 미국의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 정권의 주요 수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행위를 돕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러한 악의적 행동을 계속하고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티머시 조 씨는 많은 영국 의원들이 북한 정권이나 핵무기보다 주민들 인권 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조 씨는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의 국제적 활동과 영향력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인권단체들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티머시 조 APPGNK 사무국장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그러니까 한국 국회도 아니고 지구 거의 반대쪽 영국 의회 안에 북한 관련 협의체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영국 의원들이 왜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어느 나라나 다 최소한 핸드폰으로 가족들이 헤어져 있어도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북한만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없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에일리언 같은 존재로 등장한 나라니까 그래서 대학들을 나가도 그렇고 교회들을 나가도 그렇고 어느 행사에 참석해도 북한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North Korea? 이렇게 할 정도로 반응을 보여와요. 네. 의원님들 똑같습니다. 영국의 의원님들.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노스크리에 하게 되면 APPG.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이게 이분들의 첫 반응이라고 할까 표현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수시로 APPG 그동안 각종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 초청하고 그리고 정보를 알리고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제 의회 안에서는 지금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대개는 네. 이제 정부 관리들이나 의원들은 네. 북한 정부를 상대로 많이 관심을 갖고 네. 또 방문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북한 지도부나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인권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 가치가 국민들이잖아요.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꽃이 그렇게 선거라는 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투표를 받아서 선거에 당선되고 그 주민들을 이제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가치고 상징성이고 꽃인데 당연히 북한이란 존재 자체 독재자를 딱 떠오르게 되면 그런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표현이 거의 제로잖아요. 없잖아요. 북한이란 네. 존재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메시지가 언제 봐도 이게 어필되거나 표현될 데가 없는 거를 그래서 항상 지도자층을 포커스로 맞추는 게 아니고 주민들.
네.
난 그분들 목소리가 지금도 표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네.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럼 이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탈북민 사회 사이에서도 좀 교류가 있나요?
그럼요. 예. 네. 많이 있죠. 예를 들어 COI, 커미션, UN 커미션 오브 인쿼리 그 리포트가 지난 10년 전에 나왔을 때도 네. 많은 탈북민들이 그 초당파 그룹에 초청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그 겪은 증언을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초당파 그룹 자체가 저희 탈북민들한테 파워를 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와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표현을 북한에서는 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표현들을 영국이란 의회 안에서 표현함으로써 네.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죠.
트머시조 국장님이나 박지연 인권운동가나 이 두 분이 영국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단체나 이런 데 가서 연설을 그동안 꾸준히 많이 이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예. 네. 이제 좀 선거. 저희가 영국에서 탈북민 최초로 이제 선거를 출마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마 영국 사회에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 보면 영국 어디 가나 보면 아 탈북민 후보자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진짜 저거 끝에 스코틀랜드까지 가도 이제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자체가 이게 이분들이 저나 박 후보님이 아 되게 유명한 후보자다 괜찮은 후보자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찾아오는 민주주의 투사로서 그 어둠 속에서 영국까지 와서 선거 출마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상징성이 상당히 커요. 영국 내 안에서는 그지 그 이미지가 또 이제 많이 표현되다 보니까 학교나 대학교들이나 인권단체라든가 교회도 그렇고 이제 정부 내부도 그렇고 각계각층 그룹들에서 네.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초청이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오고 있고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좀 그런 행사에 참여?
인터뷰, 스피킹, 라운드 테이블 합하면 거의 100여 이상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한 100여 차례 언론 인터뷰라든가 네. 네. 북한에서 꽃잽이었다가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영국 의회에서 일하고 이제 지난 두 차례 맨체스터 지역에서 구의원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인생 여정인데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어릴 때 길에서 헤매면서 눈앞에서 죽어간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배고파서 죽고 부모가 없어 죽고 추워서 죽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눈앞에서 사용된 분도 목격한 적이 있고 그런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이 가정들이요 안 잊혀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대변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3만 4천 명 모두가 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기회가 어떤 부분이든, 그 정치든 인권이든 종교 부분이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분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걸 하루빨리 그 문이 열려서요,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유엔이라든가 국제회의에서 영어도 잘하고 학문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게 지식과 전문성 또 북한에서의 경험까지 갖춘 이 탈북 청년들이 많이 등장해서 네.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와는 큰 차이인데요.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희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 부분들이 민주주의 성장한 가정들이 이제 어떤 가정을 걸치는지 역사, 철학, 그리고 비교점, 사회, 문화 이걸 저희가 공부한 가정에 많은 비교점을 찾잖아요.
네.
이 비교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독재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철창 안에 2,500만 국민들 모여놓고 거기다 놓고 비교점을 못 찾게 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젊은 세대나 저도 그렇고 다른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통해가지고 이제 비교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 왜 우리가 피해자였고 그럼 왜 부모님 세대에 그 피해자가 족쇄를 채우는 걸 받아들였다면 우리 세대는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이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민권 운동의 이제 선구자죠. 마틴 루터 목사가 이곳 워싱턴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지 그러니까 60주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티모시 조 국장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 어떤 꿈이 있는지
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빨리 북한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 땅에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택받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땅, 그 땅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왔고 그 꿈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 티머시 조 국장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관한 영국 의회의 기류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최근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 두 척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습니다. 올해 BOA가 포착한 것만 29척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선박을 구매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화둥 7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화둥 7호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후 12시경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화둥 7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한 선박명은 화둥 7호지만 AIS로 발신한 이름은 부연 2호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박이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는 화둥 7호와 동일한 IMO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선박을 중국 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화둥 7호는 최근 어느 시점 북한 선적의 부연 2호가 됐고 선박이 자체 발신한 AIS 신호를 통해 이런 변화가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전례로 볼 때 북한은 조만간 IMO에 화둥 7호를 북한 선적의 부연 2호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게가 2,986톤인 이 선박은 2009년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유주도 중국 산둥성 르자오의 주소지를 둔 르자오 화둥 시핑이었습니다. 이 선박이 현재 북한 남포에 머물며 스스로 북한 선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 북한이 이 선박을 중고로 중국에서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선박은 또 있습니다.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 최근 평강 1호라는 이름의 북한 선박이 등록됐습니다. GISIS에는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시점을 2023년 8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북한 평양 소재 청해 쉬핑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 8월 이전, 즉 평강 1호로 나타나기 전까지 이 선박의 선적 정보는 GISIS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건조 첫 해인 2002년 안장 7, 8호로 운항을 시작한 뒤 2021년 1월 자잉 56호로 이름을 바꿨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들 선박명이 모두 중국식인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어온 자잉 56호를 구매해 선박에 북한 깃발을 달고 평강 1호라는 새로운 선박명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두 건 모두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 들어 모두 27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에 두 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29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등록한 신규 선박의 수를 6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꾸면서 북한의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뉴스통신사인 뉴스원은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 선적의 선박을 집중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 선박을 동원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운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 개뿐인 철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북러 간 육로 운송 대신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정보망이 노출되기 어려운 해상 활용 방안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들여온 선박 대부분은 총 톤수를 기준으로 2천에서 4천 톤,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하는 재화 중량 톤수는 4천에서 6천 톤입니다. 선박 한 척당 매번 4천에서 6천 톤에 달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앞서 BOA에 이들 선박이 북한과 중국 사이 짧은 항로를 단시간 내 여러 번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it suggests that these vessels are primarily intended to do carry cargo between
당시 와치위원은 북중 간 항해 거리가 하루에서 사흘에 불과할 만큼 매우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북한 동해와 러시아 연해주 사이 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을 위해 집중적으로 선박을 매입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뷰이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3년 9월 19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1853년부터 선고로 선출한 하원이 있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유럽인 남성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79년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고 1893년 9월 19일에는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 투표권 획득에 앞장선 대표적인 여성 단체는 케이트 셰퍼드가 이끄는 기독교 여성 금주 동맹이었습니다. 원래 술 판매 금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수차례에 걸쳐서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1888년 처음으로 여성 투표권 도입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1893년 뉴질랜드 거주 유럽인 성인 여성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3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제출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9월 8일 의회에서 찬성 20, 반대 18표로 가까스로 통과됩니다. 1893년 여성의 참정권 탄원서로 불리는 이 청원서는 당시 뉴질랜드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서로 여성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투표권은 남성만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현재 수도 웰링턴의 뉴질랜드 고문서 보관소에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1888년 9월 19일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미인대회가 열립니다. 과거의 미인선발대회는 여성을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성이라 보는 전통적인 시각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명한 흥행사업가들이 1850년대에 미인선발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으나 여성을 전시한다는 개념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1880년대 후반부터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복제해 신문이나 잡지에 실을 수 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형태를 갖춘 최초의 미인선발대회가 1888년 벨기에에서 열린 것입니다. 벨기에의 스파 지방 신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을 예정이니 사진을 동봉한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광고가 실립니다. 350여 명의 신청자가 사진과 서류를 보냈고 그 가운데 21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18살의 과달루프 섬 출신의 크리올 소녀가 최고의 미인으로 선정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